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는 이 재림도 대망하여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4주 전 첫 주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11월 마지막 주일, 왕의 기념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간에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무엇보다도 이 땅에 거룩한 탄생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가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정은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리고 이 지구촌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그 한 번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은총의 한 복판에 살아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손과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나는 절기가 바로 이 연말에 우리 구주 강생하심을 생각하며 지키는 대림절 절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 위에 전에 오신 분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실전적으로 밤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편안할 때도 오시고 고난 중에도 오시고 날마다 이 환한 미소와 함께 손 내밀어서 우리들에게 오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coming God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장차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신 주님이시고 오고 계신 주님이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53절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 말은 배를 이 게네사렛 땅에다가 대신 겁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게네사렛이 어디쯤이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다 보면은 그 내륙 지방으로 펼쳐져 있는 그 평원지대, 거기가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보시게 되면은 게네사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게네사렛은 너무도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여러 곳곳에 샘이 솟아나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포도면 포도, 무화과면 무화과, 올리브면 올리브, 뭐든지 풍작을 거두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게네사렛에 있는 여러 다른 마을들도 설명하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막달라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 이를 연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막달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했을 때에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막달라 지역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가 많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이 막달라 지역에 4만 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는 4명이 한조가 되어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어선이 그저 뭐 몇십 대가 아니라 230여 대나 있는 그런 곳이 막달라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은 그 모든 어부에게 지파장이 막달라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돌아와서 거길 거쳐서 이 주변으로 나가는데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나가고 가이샤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바다 건너 먼 데까지 퍼져나갔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달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네사리드라고 하는 동네는 수산물이 풍성하고 또 그 땅도 비옥해서 농산물이 잘 자라고 평화로워서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이 게네사렛인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타신 배가 지금 도착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아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다음에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54절 중간 부분부터 55절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로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천천히 다닌 게 아니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몸과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자마자 분주해졌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평화롭고 자원이 풍족한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여느 도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비옥한 곳에 있는 마을들, 거기에도 인생의 고통과 눈물이 다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5절에 보시게 되면 병든 자, 56절에 보게 되면 병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병자, 병든 자 이런 표현은 고난받는 인생을 대표해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걸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질병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 데서 바라보는 게네사렛은 비옥해서 농수산물이 풍족하고 아주 평화롭고 살기 좋은 이런 지역으로 보였겠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인생의 온갖 고난이 집집마다 길거리마다 사람들의 그 마음마다 도사리고 있어서 집집마다 고통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그 삶이 무너진 슬픈 사람들이 거기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지나던 그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여태까지 듣고 있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니까 아 이제는 이 어려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주 분주하게 그 주변 온 지방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배에서 내리는 일행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그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늘 오가는 항구니까 거기에 무슨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을 터인데 배에서 내린 분이 평소에 소문 들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 그들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54절과 55절 이어서 읽으면 이렇지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라고 했잖아요. 여기 알고 예수신 줄을 알고 여기 알고라고 번역된 에피기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라고 하는 말과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기네스코는 그노시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노시스 하면 여러분 영지주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지식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다. 그런데 여기에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이 동사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게네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받는 사람의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삶이 뒤죽박죽이 다 된 사람을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들판에 있었을 겁니다.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배고픈 사람 남자만도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그 부스러기만 하더라도 열두 광주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았던 그리고 그 자리에 체험했던 이가 아마 돌아와서 말을 했겠지요. 아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떡과 생선을 나눠줘서 나도 먹었어요. 아 이상하게 우리가 한참 먹었는데도 5천 명이나 남자들만이라도 먹었는데도 아 열두 광주리가 이상할 이만큼 남았어요.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이제 다 빠져 죽을 그런 형편이 됐는데 풍랑도 잔잔케 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다 살아나게 됐대요. 뭐 이런 이적들만 저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또 어느 날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많아 길거리에서 서로 밀치며 걸어갈 때에 저만큼 앞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희망이 없던 이 불쌍한 여자는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하, 내가 저분의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 그러면서 막 사람들의 틈을 내치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 결과 병의 근원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 죄사함 받았다. 네 믿음대로 되라 허락받고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씀까지 들어서 정말 병에서 해방받고 평안에 갔던 그녀, 그 사람, 그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 중에는 많은 분들이 가버나움에 방문을 했다가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거, 게네사렛 그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이 난 거죠. 뭐 두루두루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다 낫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그 도시나 마을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서는 병자들이 다 따라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게네사렛 땅을 밟으셨더니 아, 그 동네 사람들이 그날 그걸 다 알았습니다. 아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해서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분주하게 달려가서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 부모님 자녀 이웃사람 사랑하는 사람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기 5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여러분 환자를 그 침상에 누인 채로 그대로 메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그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또 메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병이 나았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그 장면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왜 게네사렛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체로 메고 나왔을까?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 이 게네사렛에도 있을 줄로 기대했기 때문에 환자를 침상체로 지금 예수님 앞에 메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56절 말씀 보세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은 지금 뭐 좋은 집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냥 떼거리로 몰려와서 거기가 뭐 길바닥이든지 시장바닥이든지 어디든지 자기 옷가에라도 예수님이 그냥 손이라도 대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2000년 전 어느 날 게네사렛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내리자마자 마치 여러분 영화 필름을 갑자기 10배나 빨리 돌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기 56절 끝절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성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성함을 얻으시고 정신도 육체도 삶의 제반 영역에 성합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게네사렛들 확대해 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지구촌은 커다란 게네사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문물이 융성하면서 소득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 다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한꺼풀 벗기면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허무감과 질병과 눈물들이 여러분 그 사람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웃는 사람의 가슴 속에도 그늘이 있어요. 잘 지내십니까? 예, 별일 없어요. 별일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그 고통. 여러분 한 10년 전에 개봉된 그런 영화인데 마지막 사중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번 줄거리라도 보시라고 제가 엊그저께 보내드렸는데 사중주니까 거기에 바이올린 두 사람하고 첼로 한 사람 그리고 비올라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사중주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은 첼로를 연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무대 위에서 아주 각광을 받으면서 그 환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정말 화려한 스타처럼 저들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를 위해서 모였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잘 안 되고 있는 걸까? 알고 보니까 나이도 제일 많고 그 중심에 있는 피러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파킨슨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하는 것은 이건 모든 것들이 샘세해야 되는데 이 사중주 연주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이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저들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간의 애증이 겹쳐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통받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 영화 후반부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영화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거고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그 귓가에 들리게 될 때 모든 걸 다 성취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저 무대 위에는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그 무대 뒤에 있는 고통을 누가 알겠으며 여러분 그 배어있는 그 아픔을 누가 짐작이나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저 무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대 위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눈물이 없겠습니까? 재벌이라고 저에게 아픔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고통이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려함 속에 갖추어진 눈물과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개개인에게도 얼마나 그 인생살이가 고단하고 뭐 이만하면 인생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기고 아 인생은 우리 스스로 설 수 없구나 이렇게 가다가 그나마 그 초라한 인생 그마저도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마침표에 가서 끝이 날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사실 너무너무나 허망하지 않아요. 게네사렛이란 그런 길거리를 걷고 있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신 줄을 알았으면 예수께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복잡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께로 나가라 바로 그겁니다. 그것 하나가 바로 이 성탄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겁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갈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뭐 체면이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손님이 오셨는데 옷을 벗고 있다가 당황해가지고 아 잠깐만요 그러면서 뭐 확 치우기도 하고 옷을 얼른 챙겨 입고 단추도 잠그면서 문을 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알고 오셨어요. 다 알고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여기 침상채로 메고 나갈 때 여기 이 환자가 오랜 후에 있어가지고 이 침상 속에 이 퀴퀴한 냄새가 나고 여기 뭐 오물도 묻었는데 시트부터 갈고 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얼굴에 세수도 좀 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오셨으니까 그냥 침상채로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까지 체면 차리려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단 말씀이에요. 여자분들 화장 안 해서도 괜찮아요.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아프면 아픔을 그대 가지고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여러분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제 옷가에라도 주님이 손을 대시면은 나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나의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의 손이라도 주님께 대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 고통, 모든 고통 눈물 다 가지고 주님께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순간에선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께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방법도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좋지요. 그때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모르는 것보다도 아는 것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런 거 다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에 우리가 손을 대고 인생의 회복, 삶의 치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 그걸 경험하는 게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번에 가버나움에 가서 봤더니 어떤 여자가 깊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딸아 네 믿음대로 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이러셨대요. 내가 그걸 보고 왔어요. 굉장하지요. 아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 예수님이라는 분 대단하구나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아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예수인 줄 아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그분의 옷자락에 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손을 대보는 거예요. 그분께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는 체험을 직접 내가 해서 나는 그분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는 거. 그게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얻어듣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체험하면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 이름 모를 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학교도 너무 오랫동안 결석을 하다 보니까 한 학년 유급하고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장례 준비까지 하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답니다. 그래도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린 제 마음 속에도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제가 확신하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나면은 그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분께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가정의 일이라든지 목회적인 일이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께 나갈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 겁니다. 우린 주여지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려면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것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야 여러분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확신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주님께로 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침상체로 여기 보니까 떠매고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곳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떠매고 가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어느 곳의 사람들이에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이 어떻게 했나요? 두루 통지하여 사방에 통지해서 모든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다 챙겨가지고 같이. 여러분 이게 결국은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추리 만들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이 성탄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가는 거.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라고 모두에게 좋게 되는 것은 아니죠. 참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기쁨이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하는 그것처럼 무서운 소식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떤 이에게는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이게 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밤에 노래하기를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나요? 아닙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수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신 게 복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에 게네사렛 사람 같은 사람들,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민 어떤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같은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을 주님께 내밀 수는 없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마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던 그 행악자,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허락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 눈물로 엎드린 모든 신실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신 것이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거룩한 무리 속에 끼어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좋아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왜 좋아해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난 예수님께 나갔고 그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인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나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하옵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저희도 빨리 달리며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고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고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요셉을 다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 문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바치는 예물과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활력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